우리는 바울의 선교 사역의 마지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는 여러 도시들을 돌아보고 있는데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던 마게도냐와 헬라의 여러 도시들을 그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알려진 모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 바울의 그 여러 선교 사역을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누가가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의 행로 중에서 우리가 바울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더듬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드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거기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권면하였다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고별 설교는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가 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그는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가 길게 연설한 적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그가 연설한 내용도 이 사도행전에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연설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바울이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 복음 설교적인 그와 같은 연설을 하였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와 같은 믿는 신자들을 향하여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에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이 무엇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아시아를 떠나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을 향하여 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사도적인 심정, 교회 지도자로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연설 가운데서 전반부를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이 바울의 연설 전반부에는 자신이 어떻게 복음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였는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통하여 향하여 그게 해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교회를 섬겼는가 하는 것이 그의 설교의 전반부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자기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바울이 어떤 태도로 주님을 섬겼는지 그리고 그가 주님을 섬길 때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데 바울이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가 복음 사역자로 살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떤 심정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였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시간 다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이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주님을 섬기던 바울의 태도가 어떠하였는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들은 이 바울의 행로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하는데,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를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가 이 복음 연설을 하게 되었는지 그 여정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 바울은 밤이 맞도록 성도들을 권면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이 준비되지 않은 청년 유두고가 말씀을 들으면서 창가에 걸터앉아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 유두고를 다시 살리심으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였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튿날 바울의 일행들이 이 드로아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 바울의 일행들은 먼저 배를 타고 떠나가고 바울은 걸어서 아소까지 갔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하였는가? 자기 일행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면 편했을 텐데 왜 바울은 걸어서, 혼자 걸어서 아소까지 갔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냥 괜히 심심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제 그 밀레도에 가게 될 것이고, 밀레도에 가서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게 될 것인데, 그동안에 바울은 혼자서 길을 가면서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하게 될지를 생각하기 위하여 혼자서 걸어가면서 그것을 계획하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아소에서 다시 일행들과 합류해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와 기오와 사모를 들러서 밀레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배가 물건을 내리고 싣는 그 시간 동안 그는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내려오게 하였고, 거기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가 아시아에서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는 급하게 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당도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내려오게 하였다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 보이지 않는 바울의 마음의 상태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제는 내가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한가롭게 배를 타고 즐기면서 자신의 고향 친구들과 그 예루살렘에 그 올라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들떠서 이 배를 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뜻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계획하고 그리고 자신의 길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쳤다고 해서 이제는 내가 좀 편안히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는 더 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사명, 즉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신의 소명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다시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이제는 자신이 다시는 이 아시아로 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가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일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힘써 일하고 난 다음에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당부의 말을 전하기 위하여 이 장로들을 불렀는데, 여러분, 에베소의 장로들을 향하여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의 사역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또 자기를 높이거나 교만한 모습을 전혀 볼 수 없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겼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바울의 말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그의 사역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한 태도입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는 겸손함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겸손함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겸손과 눈물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는 많은 반대와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참 눈물 흘릴 일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겸손함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겸손과 눈물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했을 때 이 바울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구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개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역할 때에 자신의 사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 이 바울의 이와 같은 어려움을 세세하게 다 말해주지 않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마치 죽이려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천사들에게 마치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후욕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취급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서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사역한 그의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약했지만 성도들은 강해졌고 자기는 미련한 것처럼 취급받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자신들은 비천한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수고와 그의 눈물과 그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역할 때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통하여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그가 만난 어떤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에 정통한 자였고 철저한 바리새인의 훈련을 통하여서 경건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바울을 무시하거나 조롱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값없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비록 미련하게 보였고 약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바울이 참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보다 보잘것없는 자들이 참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서 어리석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자기를 비웃고 조롱할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참 그는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분노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는 자기를 반대하는 그 불신앙의 유대인들, 자기의 동족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방인들의 조롱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얻기까지 그는 그들의 아래로 내려가서 복음으로 그 영혼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들을 섬겼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섬긴 바울은 자신은 비록 세상 가운데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강함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바울의 사역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가 자신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일할 때에 그가 시험을 참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섬긴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큰 어려움들을 그가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을 너희들도 함께 보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바울은 아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그는 이제 로마로 올라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나면은 이 에베소에 남겨진 그 장로들과 감독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렇게 겸손과 눈물로 삼기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런 모욕을 참으면서 성도들을 섬김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너희 가운데 주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에 이르렀던 것처럼 이제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을 위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것, 여러분 그것이 에베소 교회 감독들과 장로들만을 위한 그와 같은 권면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과 같은 태도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역자들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모든 세상을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주님을 섬기는 태도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다가오는지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그리스도인들보다 낫지 못한데 그들의 삶이 죄악되고 그리고 어리석고 참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지도자들을 향하여 한 이 권면의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은 누구에게나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였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중 앞에서 또 각 사람의 집에서 거리낌이 없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양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그는 길거리에 나가서 시장에서 그리고 또 공회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에게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꺼이 여러 사람들의 집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필요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영혼의 필요를 결코 무시하지 않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전념하였습니다. 그는 그 어떤 것도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함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본받아야 하는 복음을 전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 세대의 사상을 고려한 나머지 복음을 너무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정말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 앞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긴박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느끼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느슨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만들고 그것들로 강단을 채우고 또 사람들과 그것을 가지고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모든 영혼에 필요한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고 그것을 거리낌 없이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의 영혼에 다가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울이 참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것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영혼들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통하여서 권면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권면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이제 만약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그들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가 어떠하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이 고난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통하여서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가르치고자 하였던 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이 다가오게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앞에서 자신이 이제 이 아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터인데, 내가 여러분들을 떠나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을 벗어버리고 편안히 쉬러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터인데,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각성해서 내게 증언해 주는 것이 나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도 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이제 이 아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그에게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을 대한 바울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그가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매우 담대하고 놀라울 만큼 긍정적으로 이 고난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대하여 담대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고난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 많은 고난이 결코 자기를 넘어뜨리거나 자기를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도우셨는지 그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또 다른 고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들은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항상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어떤 것이라고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할 때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을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고난은 내 삶에 항상 있는 것이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또 다른 고난이 있겠지.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고난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현대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고난은 대단히 나쁜 것이라는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의 삶에는 고난이 없고 평안과 형통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수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정의하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는 어려움이 없고 내 삶이 형통하고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가 과연 사도 바울과 어울리는 그런 태도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앞길에 고난이 놓여 있다고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주저하거나 그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조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그와 같은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은 그가 고난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그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고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항상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자신의 영혼과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없고 어떤 고난도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실제로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볼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은 온통 세속적인 욕망과 썩어 빠진 그런 정신 가운데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고난 없이 영적인 생명을 자신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고난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우리는 슬픈 인생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참되고 진실한 신앙과 생명력 있는 영혼을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만 염려하는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맞춰야 하는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은 이 고난을 결코 회피할 수가 없고 반드시 끝마쳐야 하는 숙제와 같은 것이어서 이 고난을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의 문은 영광의 문이며 이 고난의 학교를 졸업할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 앞에 있는 고난을 향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사역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또 나 앞에 고난을 주시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많이 수고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자신의 앞에 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는 이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 앞에 있는 이 고난을 다 마쳐야 한다는 그런 분명한 인식이 있고 이 고난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고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분명하게 바라보고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반드시 나의 삶에서 다 마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담대함과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숙제와 같은 고난의 길이 주어져 있고 그 고난의 길을 마쳐야 한다는 분명한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이 진리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들도 그렇게 핍박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자신의 모든 제자들이 결코 이 고난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이 고난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담대하게 이 고난을 맞서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영혼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그 안에서 강건하여 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 이런 고난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고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 여러분 그 어려움들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하는지 우리 성도들도 분명하게 이 고난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향한 사도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향한 태도는 어떠한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하여 일루리군까지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로마에도 가기를 원하였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열정을 가진 것은 단순히 어떤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열정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열정은 모든 영혼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에베소에서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다 구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는 자신의 양심에 조금 더 그리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어떤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지 못하고 미치지 못할 일들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일들을 향하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을 인식하였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는 그는 자신의 양심에 조금 더 그리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참 믿는 자의 태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마음에 소원을 두실 때에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신 그 소원 주님의 가르치심 그것을 결코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자신의 거룩하신 뜻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합니까?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해 주시는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교훈하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기 위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주님을 섬기며 애를 쓰며 눈물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도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태도로 행하고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자로서 더 배우고 힘써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내 마음에 그리낌이 없을 정도로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더 힘쓰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됐지 뭘 더 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을 절대로 가져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제사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갔다는 것에 위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참 그 가정에서도 주님을 섬기되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정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바른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근성으로 교회 다니는 수많은 친구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만 하나님 똑바로 믿으면 되지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아니면 그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영적인 태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잘못된 그 지식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다가가서 그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 죄 가운데 죽어야지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아니면은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마음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우리들은 어떻게 내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께 전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렇게 교회를, 성도들을, 이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참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과 태도로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